지난번엔 저희들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3절에서 아스에 대한 예언이란 제목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부인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스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인데 제목은 저희들이 찔레와 형극이라는 그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성도를 위하여 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해서 두 왕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는가? 왜?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인 찔레와 흉극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지난번에 볼 때 여호와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 보고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안 구하겠댔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이제 너희 싸우 관계없이 징조를 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지 임마누엘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래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성이 뭐냐? 영어로 보면은 화다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직업이 뭔가 할 때 what are you라고 묻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 그 네이처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 임마누엘이다.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은 오늘날 그 우리들의 약혼과 다르게 약혼을 일단 하게 되면 그거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번복하게 되면 이혼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만큼 아주 그 강한 그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 남편 요셉이 어렵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그래서 왜 가만히 끊고자 하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정혼하고 요셉이 동거하기 됐는데 자기의 그 정혼한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은 이 당시에는 그 동거하기 전에 임신은 간음으로 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모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을 잡은 자들 왔을 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그 간음한 여자를 쳐라는 식으로 간음한 돌을 쳐서 죽이니까 이 요셉은 그러기를 싫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조용하게 사람들 모르게 이 마리아의 자기 친척이나 가족한테 가만히 보내고자 끊고자 할 때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가로되 주의 사자 천사인데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로 나왔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그것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을 잉태 됐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말로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주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구원을 준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에 그 콜링 미션을 나타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자슈아 또는 이스라엘 말로 예슈아, 또 영어로 지저스 이라는데 그 뜻은 뭐냐? 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 미션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이 예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우리가 예수라는 것이 이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보면 Who he is, Who are you 하면은 너희 뭐냐, 이제 영어로 우리가 Who are you 하면 너는 누구냐 할 때, 너희 뭐냐 할 때는 뭐 내일은 뭐라 이렇게 하고, What are you 하면 너 직업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그 속성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목적 또는 콜링, 이 땅에 왔는 그 소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럼 누가복음 1장 28절 35절에도 이름을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을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처녀가 마리아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의 무서운 말라, 너가 하느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기서 또 예수를 하라고 했죠.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느님 아들을 일컬을 거고,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다윗의 왕권을 거기에 준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양노로,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랴. 이제 영원한 그 나라가 생기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나중에 천년 왕국이 오고 또 천년이 끝나고 난 데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영원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남자를 못했는데 이런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을 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느님의 아들일 그리입니다. 그래, 하느님 아들이라는 말과 또 예수와 성령을 잉태한 것을 이 누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이제 그 하느님의 그 심판을 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너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이제 뱀보가 있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 아담의 원수 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 사단의 그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원래 후손이니까 남자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여자에서 나는 그 후손이다. 그래서 이거는 처녀를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사는가. 머리나 치명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탄이 완전히 쾌폐를 당했어요. 그런데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크리스천들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사단의 역사가 자꾸 이렇게 심하지만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계속 괴롭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또 사흘 동안 또 묻히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처녀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위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바빌로니아의 그 신 타무즈가 있는데, 타무즈의 그 어머니 이름이 시미라무스입니다. 시미라무스인데 그 여자도 자기가 처녀라 해요. 그 타무즈가 바로 처녀인 시미라무스에 태어났다. 이런 거라든지, 또 알렉산더 대왕 자신도 자기 엄마가 처녀였다. 태어났다 그러고, 그 자기는 뱀 알레 거기에서 부화돼서 뱀들과 같이 거기서 자랐다. 뭐 이러한 그 위정들 처녀에서 태어났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이라는 것은 진짜 없으면 위정에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탄생한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그 증명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그것이 레코나지 할 때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산다. 버터와 꿀. 이제 버터는 이제 양이나 소나 이래 하다 보면은 응고지게 되면 버터도 나오고 치즈 나오죠. 그거와 꿀, 그 버리는 꿀. 이러니까 단순한 삶, 욕심 없는 삶을 살 걸로 얘기하고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바 되리라. 이 두 왕의 왕 땅이 폐한바 되리라. 이거는 뭔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7장 앞절에 보니까 쳐들어왔는 그 나라가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가 쳐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라는 것은 시리아, 아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왕이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임신할 때 한 1년 좀 10개월 걸리죠. 그 다음에 출생 후에 한 살쯤 돌쯤 되면 말을 좀 더듬 할 거고 한 두 살쯤 되면 생후 두 살쯤 되면 선악을 분별할 줄 뜨거운 것 알 줄 알고 할 수 있죠. 그때 될 때 그 전에 그 두 왕이 패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패한다. 이스라엘 언제 패한다? 722년 기원전에 패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그 때쯤 패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해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아까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그 잉태하고 마리아의 그 배에 잉태하는 그 순간에 그때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면 악을 알고 선을 알기 때문에 그때 이미 두 왕이 패한다. 예수님은 뭐 기원전 역사적으로 뭐 3년 4년 태어났다니까 뭐 그 전에 패하는 것 이건 아주 압이었을 맞는데 또 하나의 해석은 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하스 왕 가문에 어떤 여자가 처녀인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부정했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3살 전이다. 그러니까 1년이 임신기간이고 출생 한 2살 때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 두 왕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패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 두 왕이 결국은 패한다는 것을 즉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함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된 민족이죠. 에브라함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너 백성과 너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이거는 보면 우리가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왕 다글랏 빌라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 아스 왕이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를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그 줬는데 이 아수르 왕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돕지 않냐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괴롭혔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오래 도와주지 않냐고 오래 괴롭히만 되고 더 많은 재물만 가져가는 그와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여러 가지 그 해를 입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군박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파리와 벌은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는 심판의 그 상징으로 파리와 벌을 사는데, 애굽을 파리라 했고 아수르는 벌이라 했습니다. 마치 파리떼와 벌떼들이 와서 괴롭히는, 그러니까 심판을 나타내는, 우리 그런 것을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 앞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벌들이 와서 그 이방민족을 쫓아내는 이때 벌을 사용하죠. 그래서 벌이 어떤 공격하고 이 심판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처럼 파리와 벌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의 남쪽의 그 왕들 보면은 우리 오늘 나오는 아하스 왕 다음에는 선왕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뒤에 둘 또 아주 악한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아몬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아몬 다음에 요시야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 요시야 거기에 대해서는 요시야 뒤에는 좀 나쁜 왕들이 나와요. 요아하스와 요아김, 요아김의 아들 요아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이러한 잘못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그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이제 그 임금을 잡아 가지고 자기한테 그 재물을 바쳐라 이래서 안 바치면 또 잡아가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와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하지는, 요시아 전에 므낫세 아몬 아주 악한 건 후에 여호와서 여호와긴이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리기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가 또 하느님의 그 말씀 안 들어가고 선한 왕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그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 24절을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느님이 입에서 나온 애굽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느님께서 애굽왕 느고야 할 때 여기 있지 말라는 듣지 않냐고 먹이도 골짜기에 이르러서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모실의 장산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 선왕이지만 한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느고 왕에서 그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빌려 얘기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는 경우를 봤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보면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애굽 왕에 의해서 요시아가 죽었죠. 그 다음에는 바로 느고가, 바로로 가는 거는 저기 이집트입니다. 애굽 바로 느고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쳐서 남쪽 애굽이 거기 합니다.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제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또 거기서 죽고, 그래서 요시아의 그 다음 임금 여호와스는 거기서 죽고, 그럼 여호야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했더니, 그 여호야김이 와서 이제는 북쪽에 있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걸 섬기다가 배반했더니 얘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이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근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기서 보면 요시아는 애굽 왕에서 죽었고 바로 느고한테, 바로 느고에서 여호야김이 세워졌지만은 그 요아스 왕은 또 애굽으로 잡혀갔고, 요아김은 또 그 바빌론한테 고난을 당하다가 그 아들 요아야긴이 결국 바빌론으로 잡혀갔고, 그 다음 열왕기하 25장 7절 보면 잡혀가는 시드기야 있는데, 시드기야 경우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수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갔더라. 그래서 아스의 그 나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쭉쭉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한쪽은 애굽에 의해서 활 맞아 죽고, 그 다음에는 애굽 왕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고, 막 그와 같은 일들이 애굽과 바벨론이 유다를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벌을 불어가지고 벌떼와 파리떼들 와서 못살게 부는 그와 같은 것을 공격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계속 설명했는데 다 와서 애굽과 바벨론 그들이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아자. 그 마치 파리떼와 벌떼들이 몰래 가서 거기 앉는다니죠.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 세뇌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너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을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오. 그 칼로 이제 이런 발털과 수염 깎는다는데, 발틀과 수염 깎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의 수치로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이복의 중동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수염을 깎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했습니다. 수염을 깎기 이러한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을 20절에 말씀하고, 수치 당했죠. 결국은 요시아 왕이 뭐 죽고 뭐 또 이집트 잡혀가고 바빌론 잡혀가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 이거는 무슨 가면 이렇게 많은 치르는데 염소와 두 양을 기른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 농촌이나 agriculture 그 농산 이런 데에는 벌떼와 이런 것이 다 망개졌는데 결국은 야생으로 키우는 그 염소와 이 양에 의해서 그냥 survival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아스 양 아스 왕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아스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아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차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수르한테, 아스리아한테 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멸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전주국으로. 그 다음 22절에 그 내는 저지 마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릎 그 땅이 남아있는 자는 버터 꿀과 먹을 게 버터 꿀밖에 없다는 거죠. 다 쳐들어내고 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보면 방목에 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뭐 케어하는 게 아니라 방목된 상태에서 그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식물들, 과일 이런 걸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23절에 거기 보면 그날에는 천주의 천구루입니다. 은 1,000개가 가지되는. 이게 날이라는 것은 은의 돈입니다. 은의 돈 1,000개를 그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찔레와 형극으로 되어버렸다. 찔레나무가 형극, 형극은 가시나무입니다. 찔레와 가시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24절에 또 찔레와 형극이 또 나옵니다.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걸어갈 거야. 화살과 그 활을 가지고 걸어간다.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꽃갱이로 산을 갈던 산에도 찔레와 형극, 찔레와 가시가 가르게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과 활을 가지러 걸로 가는데 그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찔려고 그때는 가지 못하고 그 땅은 소를 놓으면 양의 밟는 곳이라 소와 양을 방목해서 키우는 그거에는 그들이 나오는 그 젖과 거기에 나오는 그 버터나 이런 것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느님한테 불순종할 때 하느님께서 죄의 결국 삭은 결국은 우리 죽음인데 그 영적인 그 참 그 피폐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폐 아주 육적인 피폐 이와 같은 찔러의 형격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래야 하면은 그가 긍휼이 여기 긍휼이라는 건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던 걸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긍휼 자비라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 용서해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 널리나는 충분히 넘치도록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그래 되면은 우리 그 신약 그 세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린 더 이상 부패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모를 때는 전적 부패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자체에 부패한 이런 성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간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성령의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을 제거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이것은 무슨 아람과 이스라엘 왕위를 뜻한다 이들이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이들이 폐할 거다 그 아하스 왕 그때의 3년 안에 왜 하나님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게 먼지경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 이러한 그 줄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과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왜 사용했는가 그거는 아하스 왕이 하느님에 대한 그 불순종과 그의 후손으로 맷 그 왕을 제외한 그 왕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그 애굽과 아수르에서 핍박을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 결국 바빌론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찔러와 형극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서 하느님 심판인 찔러와 형극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회개를 하고 주께 돌아와서 또 그러할 때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그래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여러가지 죄는 주님 전혀 기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함에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같이 405장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